B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 외무장관들이 오는 1월 말에 모여 대시리아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EU 외교수장이 12일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외무장관들이 1월 27일에 모여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3년에 걸친 내전 이후 하야트 타흐리르 아이샴, HTS가 주도하는 반군 세력이 신속한 공세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한 달 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HTS는 다마스쿠스에 과도정부를 세웠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제재를 완화한다는 유럽 결정이 새 시리아 정부의 통치 방식을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에는 다른 집단과 여성을 포함하고 급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미국과 영국, EU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사드 정부가 지난 2021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탄압하자 시리아를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인근 지역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지금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실은 팰리세이즈 산불로 5명, 이튼 산불로 11명이 사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파괴된 주거지에서 체계적으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희생자 수가 늘어나리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집 소유주에게 대피 경고가 내린 가운데 산불이 게티 미술관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11일 저녁 브리핑에서 팰리세이즈와 이튼, 케네스, 허스트 산불이 160스퀘어킬로미터 면적을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비상서비스실의 마이클 트롬프 씨는 LA 카운티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고 700명 이상이 9개 대피사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12일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2월 전반기에 만나기 위한 최종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몇몇 매체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이 만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1일 인도네시아에서 기자들에게 대미 관계는 일본에 지극히 중요하다라며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당선인과 내가 확실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트럼프 당선인을 지난해 11월에 만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당선인을 기소했던 특별검사가 사임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연방법무부에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법무부는 11일 법원에 낸 서류에서 그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노력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의 비밀 문건 보관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막바지에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기밀 문건을 담당한 판사가 최소한 보고서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북한이 6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돼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3,800명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자신의 퇴임을 보름가량 앞두고 서울을 방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최 기자, 이번 방한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6일 서울을 방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났는데,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사태로 국정이 좀 마비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탄핵 사태와 국정 마비는 미국으로서도 전혀 예상 못한 것이고 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공조 체제를 상당히 다졌고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상당히 중요한 그 외교적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이런 미국의 외교적 업적이 약화되거나 좀 없어질 그럴 위험성이 처한 겁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자신이 그 자신의 그 퇴임을 보름 앞두고 방한을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기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기존의 그 미국이 추구해왔던 정책 즉 한미 관계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자 협력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업적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Moscow intends to share advanced space and satellite technology with Pyongyang and
블링컨 장관은 모스크바가 북한의 첨단 우주와 위성 기술 공유 의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위성 기술을 제공할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함 기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물론 정부기관이 아닌 이상 이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로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줄지 우려된다. 뭐 이런 수준에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추측이 나왔었죠. 러시아가 북한에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뭐 방공 무기를 주려고 한다 등 뭐 그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국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위성 기술을 언급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5월과 8월, 11월 그리고 작년 5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를 쐈는데요. 이 중 성공한 건 2023년 11월 단 한 차례입니다. 이때 이미 북러 군사협력이 꽤 진전된 상황이어서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보다 이 병력도 파병되고 뭐 양국 관계에 더 진전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정찰 위성 발사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분명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이 작년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요. 한국 동아일보는 작년 10월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군사 정찰 위성 기술 이전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당시를 기준으로 이 북한이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러시아 기술진도 장기간 북한에 체류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이 두 나라가 실제로 위성 기술에 있어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닌가 뭐 하는 뭐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의 탄핵 사태 이후 첫 대면 만남이었는데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선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네, 미국과 한국의 양측은 한국에 정치적 곤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국 동맹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이런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몇몇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또이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험대였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응답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 이렇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조태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미양관계에 손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간 블링컨 장관과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등과 소통하는 가운데 양국 간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국 관계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2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영상을 통해 퇴임 소감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36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요. 최근 귀국길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먼저 그는 과거 은퇴를 고민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직을 맡기 위해 계획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결정은 외교 경력에서 가장 보람된 선택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미한 동맹의 강인함, 한국 국민의 따뜻함, 그리고 최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중 양국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 안보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굳건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좀 일부 사례도 소개했는데요. 우주협력의 심화, 인공지능, AI 안전 강화, 영내 안보 증진,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고, 또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했으며,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셉 윤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부임을 한다는데 조셉 윤 대리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또왜 대리대사가 부임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조 바이든 미국 그 행정부가 조셉 윤전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주한 그 대리대사로 임명을 했는데요. 원래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은 한몇 달간 정도는 일종의 그 주한미국 대사가 공석인 자리로 있다가 새 대사가 부임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몇 달간의 공백 없이 대리대사를 임명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 그 한국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문제를 상당히 좀 중시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기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라도 한국 측과 그 대리대사를 통해서 계속 임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그 의도로 보입니다. 조셉 윤그 대리대사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조셉 윤은 그 주한미국 대사가 정무 공사를 지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그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 공사를 지내면서요. 한국의 그 정계 재계 학계 언론 인사들과 폭넓은 그 교류 경험을 했고요. 또 조셉 윤은 과거에는 그 국무부에서 부차관보 또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등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대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6월에 북한에 억류돼 그 식물인간 상태였던 미국 버지니아 대학생 오토 원비어 협상도 그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데 교섭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뷰는 지난 2018년 외교관 생활을 은퇴하고 미국의 그 평화연구소 고문 등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대리대사로 복귀한 겁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미한 연합사령관이 9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 20일 취임한 브런슨 미한 연합사령관은 9일 한국 합참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미한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내 안정은 지속 발전하는 미한일 안보 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건데요. 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간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는 이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의장도 화답을 했는데요. 미한 간 전시적 소통을 강조하면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동맹의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자,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한시적 권한대행 체제인데 언제쯤 탄핵 사태가 끝나고 정치가 안정될까요?
네,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그뒤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윤 대통령은 그 대통령 권한이 그 정지가 됐습니다. 현재 그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헌재의 이제 탄핵 심판이 문제인데요. 외부 전문가들은 그 탄핵 심판이 그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의해서 파면이 되면 아마 그두달 뒤에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한 5월이나 6월까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새 대통령이 뽑으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뒤로 한국은 점차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6일 평양 근처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크게 그 전문가들은 그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ICBM 또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키는, 발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요. 하나는 역시 그 기존의 그 무기 개발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발사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있다. 북한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 발사한 것이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북한의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지 미국을 무슨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과거의 그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그런 걸로 보긴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성공이다, 실패다,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몇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극초음속 여부로만 볼수 없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극초음속은 마하 5 속도를 넘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인지를 놓고 보면 이 성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이 성공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이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극초음속 여부보단 이 변칙이 가능한지 또 요격 회피가 가능한지 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요격 회피가 가능한 방공망 회피 능력, 이것을 HGV, 이 극초음속 활공체 역량으로 부르는데 이건 이 선진국들도 이 개발과 이 실전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이 발사체가 이 극단적인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이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HGV, 극초음속 활공체는 이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이 발사 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비행한 다음에 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하강하고 이 과정에서 이 낮은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목표를 향해 이 변칙 기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방공망을 또 회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미국의 방공 체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우려할 수 있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췄는가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8일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도로시 씨와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말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January 6th launch of an intermediate
시아 대사는 이번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2022년 이후 북한이 100차례 이상 발사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험 발사는 북한의 기술적 과제를 알려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덴마크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이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보리 자국들은 대체로 그 이날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해만 50차례 이상 감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발사 역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그 안보리 위반 행위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또황 대사는 또 북한이 그 미사일 엔진에 새로운 무슨 복합 탄소 섬유를 함유한 이런 것은 상당한 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요. 덴마크의 그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젠 대사는 북한이 그이 같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외교와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그 관련국 자격으로 일본도 참석했는데요.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그 강조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카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가 그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확산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무책임하고 느슨해진 체제에 체계적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회의에서 북한을 두둔했는데 과거 북한의 핵, 미사일을 비난하던 러시아가 왜 북한을 감싸고 도는 걸까요?
물론 북러 협력 때문일 겁니다.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러시아 입장에선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두둔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북러 군사 협력 자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무기 거래나 군 병력 파병 등이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 안보리의 대북 결의 규정이 이 잘못됐다는 그런 논리를 펼쳐야 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북한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즉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제재가 러시아의 동의로 발효된 것들입니다. 이 제재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 등 다섯 개 나라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결의가 나온 이 시점이 2017년인데요. 이때까지 러시아도 이 줄곧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찬성한 과거 결의를 이후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러시아의 논리일 거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이 미국의 주도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더 이해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핵폭격기를 한반도에 자주 배치하고, 미국이 제재로 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이를 계속 용인하겠느냐, 뭐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또이 제재 결의에도 사실 이 제재하는 내용만 담고 있지 않고, 이 대화도 하고, 또 육자회담 같은 이 대화 협의체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사실 담겨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이 자신들의 이 생각을 180도 바꾼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물론 이 모순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 북한과 대화가 한창이던 2018년과 2019년, 2020년까지 이 사실상 이 연합 군사 훈련을 좀 축소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이 다시 미사일을 쏘며 도발에 나선 게이 북한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 손을 여러 차례 내밀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 미사일을 쏜게이 북한이다. 이런 점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이핵 정책을 바꿔서 이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손을 놓고 있느냐? 또 미국도 한국과 핵 협의체도 만들고 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훈련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게또 미국의 입장입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어 어찌됐든 현재 안보리 결의는 지켜져야 하는데요. 이 안보리 결의는 어쨌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군사 협력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력 파병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무기 거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미한 연합 훈련,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뭐 이런 것들은 안보리가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그렇게 돼 있고 이 체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뭐그 안보리 체계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은 그런 러시아의 주장이 조금은 갑갑한 주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날 김석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과거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할수 없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것은 별그 설득력이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그 연례적인 그 연합훈련을 했지만 단한 번도 북한을 향해서 그총한발쏜 적이 없고 1cm라도 북한에 뭐 침략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국과 미국을 위협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핵무기로 그 선제 공격할 의사를 밝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이라는 말은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자위권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북한이 그 재래식 무기 또뭐 군대를 만들고 장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국제 제재도 없고 또 미국이나 한국은 이 같은 그 자위권 순수한 자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방해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자위권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개발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핵과 미사일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그 허울 좋은 명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핵과 미사일 때문에 제재를 당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한 10개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모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가해진 것들입니다. 여기에 미국이나 한국, 유럽 등이 부과한 이 독자 제재 모두 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이 북한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쪽에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왜 북한에게만 가혹하냐고 말입니다. 뭐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정당하게 이 질서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 전쟁이 미국과 한국에 의한 이 북침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구소련 시절 공개된 외교 문서에도 나왔듯이 한국 전쟁은 이 북한의 남침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그렇게밖에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당시 전쟁이 불법이고 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뭐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한국 전쟁 이후 이 북한은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무장 공비를 한국에 침투시키거나 이 항공기를 폭파하고 이 한국 이 해군 함정을 폭침시켰습니다. 이또 연평도엔 포격까지 가했죠. 여기에 또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 3대 세습 독자 체제 아래 이 북한 주민들은 이전 세계 이 빈곤국에서 마저 볼수 없는 이 자유를 빼앗기고 또 억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져선 이안 되는 건데요. 이 북한은 이런 주장을 이 펼치는데요. 이 미국으로부터 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정말 미국이 이 북한 정권을 이 무너뜨리려 하는지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 반대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소식 살펴보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보병 1개 대대가 격파됐다고 밝혔는데, 최 기자, 북한군이 고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북한군이 투입된 것이 지난해 11월부터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이런 것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한 지금까지 3,8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11,000명 정도의 병력을 파병을 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병력이 사망 또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전에 참여한 지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3분의 1 병력 정도가 상당히 죽거나 사망했다는 것은 북한군이 실전 전투에서 상당히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사망한 북한군 병사가 남긴 편지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정금용이라고 이름을 적은 이 병사의 이 노동당 입당 청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손글씨로 쓴 청원서에는 어머니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영웅적 조선 인민군대에 자진 입대했다. 이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에 받아줄 것을 열렬히 청원한다. 뭐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 볼때이 북한 당국은 파병된 군인들을 노동당에 입당시켜준다며 이 사기를 올리려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북한군의 손편지도 공개됐는데요. 이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가장 친근한 전투 동지인 송지명 동지가 이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이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 병사가 이 굳이 참전할 이유가 애초부터 없습니다. 이 북러 지도자들의 결정이 애꿎은 북한 병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통신 감청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보도가 된 거죠?
네, 한국의 KBS가 이제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군용 무전을 감청한 내용을 KBS가 입수해 보도한 겁니다. 이것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동지들의 시신까지 계속 수습하다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새벽에 돌격조를 모아서 시신을 가지러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아마 10여 명 안팎의 북한군 조장들이 군용 무전으로 나눈 대화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낮에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아마 교전을 하다가 북한군이 많이 사상자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각을 하고 밤에 이것을 아마 시신을 수습하러 나가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아마 무전 통신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에 감청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된 게 지난해 11월부터인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군 사상자를 1,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보 당국도 사망자 100여 명, 부상자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많은 수를 제시합니다. 이 북한이 파병한 병력 12,000명 중 죽거나 다친 병력이 3,800명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격전을 벌이는 쿠르스크에서 이 북한군 한개 대대가 이틀 사이에 전멸했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한개 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 수백 명 규모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언론 등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볼때 사망자 규모가 적지 않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통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등 외부에서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7일 2024년 북한 경제 평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2023년에 이어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소가 이제 북한의 경제 성장이 플러스를 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기저효과라는 것이 저 별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가 나쁘다 보면은 그야말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바닥에 부딪혀서 살짝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북한 경제가 전 분야에서 다 좋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나빠지다가 바닥에 부딪혔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사실 중국과의 무역인데 무역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그런데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중 누적 무역 총액은 19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억 달러 났습니다. 2023년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감한 무역 규모를 늘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던 때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사실 2024년에도 이어졌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무역 규모는 이 코로나 이전 시기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2024년엔 무역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 이 조금 의외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11월 북중 무역액은 25억 2,432만 달러였습니다.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5년엔 이 4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작년엔 19억 달러니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북러 관계로 인해 북중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선 최근 급등한 북한의 환율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이 KEI 고문은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된 기간 이 북한 원화 대비 이 달러는 약 6천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월 갑자기 12천 원으로 오르더니 2만 7천 원까지 결국엔 올랐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4배 정도 오른 건데요. 이 브라운 고문은 환율이 이처럼 급등하면 일반인들의 생필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들도 이 물품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북중 무역의 감소가 뭐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주력하는 게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인데 공장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그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주력하는 게 그 지방에 그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그 공장을 건설해서 10년 안에 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정책 이름이 말씀하신 대로 20승 곱하기 10 정책이고 최근 그러니까 아마 지난 8일 그 아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재령군에 있는 공장 그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관련 사진을 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장이 세워지고 빵이 만들어진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공장이 세워진 건 틀림없고 이것이 그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주목되는 것은 그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이 계속 돌아가려면 원부자재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를 어디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 또 빵에 필요한 각종 그 원부자재가 계속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책임을 그 중앙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그 당국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당국이 이를 수입하려면은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당국은 외화가 거의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문제이고 또 다른 것은 그 전력 문제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은 전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만성적인 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공장 사진도 공개를 하고 준공식 사진도 공개를 했지만 이것이 그 전시성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것이 진짜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원부자재가 계속 공장이 되고 돌아 공급이 되고 또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얘기들을 들어보면 요즘 북한에서는 쌀값, 강냉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북한 내 식량 가격 오름세가 말씀하신 대로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작년 1월에 이 킬로그램당 5,700원이었던 이 쌀값이 11월에 9,400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1월에 3,100원이었던 강냉이 가격이 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 3천 원을 받는 노동자 임금을 받아도 이 강냉이 1kg도 못 사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 탈북민 출신인 이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을 일부 좀 분석을 좀 했는데요. 쌀값이 오르는 건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공급되는 곡물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또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상품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데 이 특히 쌀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이 환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밀착해 외화를 벌어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계산인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북한이 지난해부터 이제 북한, 러시아의 그 경제협력, 군사협력에 따른 그 경제협력이 이제 본격화됐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포탄, 또 미사일, 또 병력 이런 것을 받는 조건으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공위성 기술을 비롯한 군사 기술 이런 것을 이제 그 북한에 대주고 또 다른 것은 식량 또 식량과 그 석유 이런 것을 대주는 것으로 그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그 북한이 필요하긴 합니다. 식량도 필요하고 석유도 필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이제 그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각종 그 원부자재 이런 것이 필요한데 러시아는 그 경제가 신통치 않아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북한에 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그 경제 협력이 북한이 그 제재를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제재로 인한 그 구조적인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없는 것보단 낫지만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철책 너머 지상락원이라는 제목의 그림 전시회를 열고 있는 탈북민 이지혜 작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던 당시 북한에서는 그림 그리고 싶은 꿈을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이지혜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지금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크게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 문화 공감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북 관련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을까.
이지혜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작가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저는 사실 어릴 때 그림 꾸적이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걸.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 시기다라고 하는 1994년 어느 그때 태어났거든요. 제가 5살 때부터 엄마 손잡고 시장에 나갔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음식 장사를 했는데 나가면 어린이들이랑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굶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중년층 돌아가시는데 그때 너무 시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5살 때 어린 마음에 그걸 먹고 딱 충격받았던 게, 아, 이건 사냐, 죽느냐 하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맥 없이 놓아버리면 죽겠구나, 이런 막 생전에 그런 위협을 되게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이 씨에게 미술 작가라는 직업이 다르게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보였냐면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10살 때, 11살 때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한두 분 와서 이렇게 학교에 와서 그림도 그려주고 우리 원수님 따라 뭐 한길 가자 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당 써주고 그림당 그려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쌀밥에 거기 반찬에 그리고 막 던도 해서 막 잘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 나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앞으로. 저는 쌀밥에 거기 배불리 먹는 게 사실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너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거 보고 아, 나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꾸적이는데 엄마가 야 그림이 밥벌을 먹어주냐 그러면서 언니들 따라서 하나라도 장사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10살 그때 11살 때.
그래서 이 씨는 10살 때부터 어머니와 언니들을 따라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땐 책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하니까 뚜락이 흙뚜락이었어요. 흙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꽃이 주워다가 이렇게 강아지 지나가는 것 뚜락에 있는 닭, 뭐 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 그렸는데 그때 형태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었던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림을 아예 못 그리고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 23살까지 장사를 해서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국수장사, 파장사, 그릇장사, 뭐 물고기장사, 뭐 옷장사, 또 돈장사 여러 가지 장사란 장사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북한에서 자신이 바라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가족 생계를 위해 장사 일에 매진해온 이지혜 씨. 그러던 중 탈북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건 북한에서 오래 들어온 라디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라디오 듣고선 왔는데 거의 10년. 그 평안도는 아예 그 국경지역하고 달리 그 한국 드라마도 못 들어오고 한국 노래도 못 들어오고 평양, 평안남도 거기만 완전 꽉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구원의 손길이 딱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라디오 방송도 한 6년 들어도 잘 안 믿었어요. 너무 북한 조선중앙TV가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두 번씩이나 제3몰수당하고 아버지 잡혀가시고 이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살 수 없다 해서 반은 사실 포기한 상태로 반은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잘 안 믿었다가 나오면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문화 공감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게 2018년 한국에 정착한 이지혜 씨.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는 북송됐고요. 현재 이 작가는 아버지 그리고 작은 동생과 함께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정착 초기 가족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는 일념하에 아르바이트를 온종일 했고요. 그러다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또 공부해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제일 가난할 때 할머니가 결핵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결핵이라는 게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그 마음이 아팠어가지고 나는 여기 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어르신들 그냥 사실 저는 어르신들 덜 받을 수 있는 일부 이름에서 이렇게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격증 취득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영양보호사 공부해서 식당 일 하면서 사실 그 나 주간 대학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상황에 야간으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녁엔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탈북에도 도움을 줬던 탈북민 최성국 작가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 관광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확 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최 작가님 그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또 지금 그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을 것 같아. 그거 너 한 대 주신 그게 달란트라고 생각되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상담을 거쳐가지고 일단 미술학원 또 검색했어요.
그렇게 입시 미술을 시작한 이 씨는 지난 202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현재는 3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당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빠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거나 하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전시회 하는 거 보고 갑자기 그림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대한민국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조차 부모님들도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게 이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저보고도 열심히 그림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온 가족 대한민국에 보내봤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가의 작품에는 그녀가 지나온 경험과 또 한국에 정착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불편한 자유라는 작품을 먼저 소개했는데요.
사실 자유가 좋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마냥 놀고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어디 주말에 한강에 놀러 간대요 다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다들 이렇게 막 친구들 뭐 연인들 이렇게 뭉쳐 돌아가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 혼자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이쪽으로 와서 일해라 저쪽으로 와서 이렇게 맨날 통제하거든요. 근데 그 통제가 너무 싫어서 왔는데 갑자기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자유가 불편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물론 자유가 너무 좋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사투리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르게 전달이 되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서 계속 눈치 보게 되는 것들. 그 사람하고 너무 공감하고 싶고 너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안 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 작가는 허전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부분은 대학교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같이 막 밥을 먹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커피 이런 거 아직 익숙이 안 됐거든요. 그 북한에서 딱 삼시 세끼만 먹고 그 공간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자라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간식을 중간에 잘 안 찾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근데 밥 먹고 바로 또 커피숍에 가고, 그다음에 또 무슨 쿠키 같은 것도 사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저는 아침하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안 먹을 때 라면을 먹었거든요. 돈 아끼려고. 라면 먹으면서 너무 망한 거예요. 아니 밖에서 커피 하나에 아메리카노 막 4,500원 이렇게 하는데 라면은 한 그릇에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정말 이러면서. 근데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러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뭔가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도 흔히 겪고 있는 일을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긴 바닥이고 여긴 허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발만 잘못 짚으면 뭔가 허공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 그런 것들.
그렇게 남북 출신 주민들이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려나가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도 전업작가로서 이렇게 남북 공감 관련해서 뭐 남북한 관련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것 같고, 그러면서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다양하게 활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조금씩 형식은 달라질지 몰라도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때 남북 관련한 그 툴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인근 지역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지금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실은 팰리세이즈 산불로 5명, 이튼 산불로 11명이 사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파괴된 주거지에서 체계적으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희생자 수가 늘어나리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집 소유주에게 대피 경고가 내린 가운데 산불이 게티 미술관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11일 저녁 브리핑에서 팰리세이즈, 이튼, 케네스, 허스트 산불이 160스퀘어 킬로미터 명적을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비상서비스실의 마이클 트롬 씨는 LA 카운티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고 700명 이상이 9개 대피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12일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변호인단에 속한 윤각근 변호사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외무장관들이 오는 1월 말에 모여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EU 외교수장이 12일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외무장관들이 1월 27일에 모여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3년에 걸친 내전 이후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가 주도하는 반군 세력이 신속한 공세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한 달 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HTS는 다마스쿠스에 과도정부를 세웠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제재를 완화한다는 유럽 결정이 시리아 정부의 통치 방식을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에는 다른 집단과 여성을 포함하고 급진화하지 않는 것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했던 특별검사가 사임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연방 법무부에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법무부는 11일 법원에 낸 서류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노력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의 비밀 문건 보관을 수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막바지에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기밀 문서권을 담당한 판사가 최소한 보고서 공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에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보고서를 내도록 요구합니다. 보통 수사 내용이 무엇이건 보고서는 공개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2월 전반기에 만나기 위한 최종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몇몇 일본 매체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이 만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1일 인도네시아에서 기자들에게 대미 관계는 일본에 지극히 중요하다라며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당선인과 내가 확실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1월 12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